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54살까지 29년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부수어버렸습니다. 그가 행한 치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모세 때 만들었던 노뱀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 중에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만나는 진절머리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불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하심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노뱀이 시간이 지나자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노뱀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노뱀을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700년 동안이나 섬겼습니다. 그 노뱀을 다윗 왕도 없애지 못했고 솔로몬 왕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없애고는 느후스단 노조각이라고 했습니다. 뱀 모양의 노조각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는지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려고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과 6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합하다는 달라붙다, 결합하다, 가까이 머물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부부가 하나가 되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우선순위, 영순위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통치 14년 그의 나이 39세가 되었을 때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랍사게 장군을 앞세워서 유다에 쳐들어와서는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국난의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여라. 내가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유다도 지진과 해일로 쓰나미를 맞고 히스기야 왕도 암 말기와 같은 질병으로 쓰나미를 맞았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우리도 39살에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이 들었다면 이런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가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앗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가의 재난과 자신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 각자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던 것에서 돌아서서 강대국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신앙적인 치적은 그가 생명을 15년 연장받기 전에 행한 것입니다. 그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난 이후에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통해서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기뻐하며 보물 창고와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이 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신이 돌아가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알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당신들 자손 중에 일부는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우리를 아주 당황하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일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죽고 난 후의 일인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의 의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인데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째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로 알았는데 42살에 아들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 아들은 유다의 전 왕들 가운데 가장 긴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에 비견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신앙적인 모습만 보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왕 이후로 유다는 더 이상 부흥하지 못하고 멸망할 때까지 하강곡선을 그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54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15년은 아주 긴 기간이었을 것이고 그에게는 아주 소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 15년의 생명을 살지 않고 처음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다윗의 버금가는 가장 신실한 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신앙인으로 각인되어 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자신과 유다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7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그에게 더 유익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더 좋은 일과 더 유익한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더 좋은 일과 더 유익한 일이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목이 빠지라고 기다렸던 것은 자신의 안일한 삶이나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존귀하다의 뜻은 크게 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는 점점 더 커지게 하고 자신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의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커져야만 주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의 형태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겠습니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차마 자기 자신을 주어로 쓰지 못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주어로 자신은 그 동사가 이루는 행위를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표현합니다. 그 방법이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고 상대적인 것은 그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죽음이 모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은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므로 그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서 좋고 내가 살게 되면 사역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좋아서 죽음과 삶 중에서 둘 다 좋은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울로 쓰는 반성문과도 같았습니다. 자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주님을 외면하고 왜곡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매실당하고 투옥당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굶고 헐벗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사명이자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 삶은 사도 바울에게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런 삶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은 곧 이 땅에서 교제를 나누지 못했던 주님과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과 삶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둘 가운데 훨씬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면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곧 죽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죽다는 단어를 떠나다로 왕국어법을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떠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날리오는 풀다 풀리다의 뜻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중요한 몇 가지 뜻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풀다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풀리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왜 그토록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는지,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전부 명쾌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신앙의 선진들을 만나면 역시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다의 두 번째 뜻은 노예된 것에서 풀리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의 세력이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풀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는 환경에 함몰당하고 물질에 짓눌리고 욕망에 나가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뿐이지 실제는 참 멉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정하게 들리는지 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렇게 하면 꼭 내가 틀림없이 존중받을 것 같고 목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버리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는 속박당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떠나다의 세 번째 뜻은 출항하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정박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태풍이 오거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시기에는 가까운 항구로 가서 거기에 잠시 정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배를 메었던 줄을 풀고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 줄을 푸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 70년 또는 80년 정박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본래 배가 있었던 영원한 나라의 항구로 들어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항구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정박해 있는 기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떠나다의 뜻은 장막을 걷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한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은 정해진 거처가 없었습니다.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에게 먹일 목초가 있는 곳이 곧 그들의 거처였습니다. 그곳에다가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에 장막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곳이 평생 살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유목민들이 목초가 없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장막을 걷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장막의 마지막 팩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더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에서 더 좋은 것과 더 유익한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둘 가운데 바울의 인생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익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재미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익한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좋은 것보다 영원히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 지역 해제에서 발생한 진도 9.0 규모의 최악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의 통계로 사망자는 13,013명, 실종자는 14,608명, 인명피해만 27,62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를 두 번째로 많이 입은 곳이 이와타현인데 사망자만 3,81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타현 남동쪽에 위치한 어촌도시 리쿠젠타카타에도 5개의 마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 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 가운데는 리쿠젠타카타시의 시장 도바 후토시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6세의 도바 시장은 지난 2월에 당선되어 공약으로 걸었던 시 재정 적자 줄이기에 전념하느라 한 달 동안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처럼 시간을 낸 도바 시장은 아내 도바 구미 씨에게 전화해서 오후에 아이들과 함께 바비큐 요리를 준비해서 저녁 식사하자고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불과 6분 만에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높이 13m가 넘는 검은 바닷물이 방파제를 넘어서 도심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시청 직원들을 옥상으로 대피시키며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불통이었습니다. 쓰나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더니 마침내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서 떠다니는 집의 잔해들과 트럭, 버스들이 보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절규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시청에서 도바시장은 시청 옥상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곳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12살, 10살 난 그의 두 아들은 언덕 위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아내는 해안가에 위치한 집 안에 있었습니다. 도바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를 구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안전하게 이끌 책임이 있었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내가 무사히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믿는 간절한 희망이 전부였습니다. 도바 시장은 이후에 재난을 수습하면서 아내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살아남아서 대피소에 머물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 대피소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지진해일이 있은 지 25일이 지난 후인 지난 4월 5일에 시체 공시소에서 부인을 닮은 여성이 발견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도 급히 처리해야 할 일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신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많이 훼손되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아내였습니다. 집에서 600여 미터 떨어진 언덕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 발견된 전날은 아내의 3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도바 시장은 아내의 죽음 앞에 서서 시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구하러 가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도바 시장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시장으로서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리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의 일생은 좋은 것보다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는 것이 당신에게 훨씬 더 좋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는 내세우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도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셨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함경도나 강원도, 평안도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출신입니다. 세련되지 못했고 입은 옷은 옷인지 누더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성화를 보면 아주 기공자처럼 그려져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시의 목수들은 장터를 떠돌며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떨어진 문짝이나 고쳐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씨도 표준어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의 사투리를 쓰셨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표준으로 하면 우리 주님은 가문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생긴 것도 평균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이왕 인간을 오실 바에는 검문세가의 아들로 오시든지 재벌이나 학자의 가문에 태어나셨더라면 여기라도 조금 덜 들으셨을 터인데 무엇 하나 내세우실 만한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심은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구원하는 유익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좋은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주일이 더 좋은 것에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생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눈부신 부활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더 유익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산당들과 우상들을 없애는 것은 물론 700년 동안 숭배의 대상이었던 노뱀까지 부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간의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는 더 유익한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국운이 점점 기울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좋은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택하느라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좋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닮아야 할 주님을 닮지 않고 세상을 닮은 이상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유한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낮은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더 유익한 것이라면 비록 갈보리 산의 험한 십자가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선택하고 수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찬란한 부활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